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죠.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행복에 대해서 또 어떤 가정이 올바른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인가 두 주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안하죠. 노을을 배경으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저기 멀리 교회 종탑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해가 니연니연 넘어갈 때에 종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밀레가 저 그림을 그렸던 당시 1857년 그때 당시 유럽은 행복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농민들과 저 부부를 비롯해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굶주림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의료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병이 들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참 평온해 보이지만은 사실 저 그림은 저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보자기 속에 가방 속에 감자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저 자리에 원래 감자가 들어있지 않았었고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 부부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죠. 저 그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친구가 권했습니다. 그림을 새로 바꾸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나옵니다만 원래는 저게 관이었죠. 아기가 들어있는 그러한 가방이었습니다만 저 속에 감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 그림은 사실은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저 만종을 보면서 낭만과 또 풍요로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농부의 아픈 그 현실이 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 그림 속에서 행복을 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아픔이 있는 그 현실이었지만은 부부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속에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속에 마주보고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에 저 속에 행복이 있고 어려운 그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저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두실 때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셨죠.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사실 별 다른 것 없습니다. 그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천국은요.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논일다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에덴을 거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가 함께 하던 바로 그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별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은 함께 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두세 사람은 부부와 자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노라 그러셨죠. 이 말씀은 두 사람, 즉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은 함께 있지만은 외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목사님 남편이랑 이렇게 헤어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헤어져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은 것이 그렇게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가정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말한다면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위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미 마음으로는 별거하고 있고 이혼하고 있는 것이 이혼 상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예비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상대방의 장점을 기록하라 그러면은 한 장이 넘게 막 기록을 하죠. 단점을 기록해보라 그러면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라 그러면 단점을 기록하라 그러면 앞뒤가 빽빽할 정도로 기록을 하죠. 장점을 기록하라 그러면 쓸게 없다고 그런 부부생활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하 편지를 쓰는데 아내가 옆에서 남편이 쓰는 그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한 것처럼 너도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너무 흐뭇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순간 남편이 추신하고 썼습니다. 추신. 방금 네 엄마가 밖으로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이렇게 남편이 글을 쓴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하면서 살라고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인데 왜 에덴을 이루지 못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가정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정은요,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실수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도 바깥에서는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하기도 하지만은 가정에 정작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나 편안하게 실수를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곳도 가정이죠.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장 실수가 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하죠.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가정의 그 모습, 에덴을 회복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찾아왔죠. 그 즉각적인 반응은요,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우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또 위장을 하고 또 변장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가리고 가림이 그냥 순수한 있는 그대로 살면 참 좋은데 저는요, 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킨 로션도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은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도 제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 속사람이나 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저는 웬만하면 다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럼 진짜 고마운 것이고 괜찮습니다 그럼 진짜 괜찮은 것이고 그냥 거짓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보면요, 사람 살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가리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만 일어나는 현상이요.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숨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일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당신 도대체 뭐 했냐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감추어두고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방이 다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감추어버리니까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를 가리고 위장을 하고 치장을 하면요, 하나님도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교제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면 진정한 교제는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솔직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한번 맡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리우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죠. 여러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방어를 하려고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왜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주어야 그래야 그곳에 치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있으면 그 병을 더 키우는 것이 되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남자들은 아내 앞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참고 있죠. 그러나 집에 와서 아내에게 정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아내는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나가지 않던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인데 남편들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안 힘든 척 그렇게 하고 있죠.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아내에게조차도 힘들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그리고 솔직해져 갑니다. 가리우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단순해지죠.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건강해져 가는 것,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져 가고 육신도 건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땀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숨기지 않고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가정천국입니다.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어도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죠. 그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즐겨합니다. 위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속에서 친밀함이 있죠. 원래 친한 친구는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 놓은 사람 속에 진짜 친구가 생겨지는 법입니다. 친밀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아픔을, 가정에 많은 아픔을 겪는 이유는 이 친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는 있는데 외롭습니다. 한 방에 같이 있지만은 외롭습니다. 함께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감추고 있어서 그렇죠. 그로 인해서 친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자기를 위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숨기죠?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으니까 숨기는 것 아닙니까? 숨기지 않으면요, 그 어두운 구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밤에 술 마시러 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러 가는 남자들은 전화를 걸어서 아내들에게 자신을 또 숨기죠. 없는 친구의 장인도 만들어내고 그 장인을 몇 번이나 죽이기도 하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기 시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에 어두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감추지 아니할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은 오픈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력을 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요,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한번 다 오픈을 해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더 이상의 문제는 파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부는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다 드러내어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이죠. 이 가정은 사탄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 가정이죠. 두 번째로는요, 허물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허물,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고 상대방의 허물과 그리고 약점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아내의 아름다움만 보았죠. 근데 이제는 허물과 죄만 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은요,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고 그리고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요, 그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막 우리가 몽둥이를 가져 두들겨 막 때려도 쉬운지 않을 정도로 큰 죄입니다. 그들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 때문에 심히 다투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다 덮어주시면서 이제 내가 다 잊어먹었다 그러죠.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은혜가 없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툼을 할 때에 20년 전에 싸웠던 거, 30년 전에 잘못했던 거,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막 다 끄집어내죠. 은혜가 없는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잘 잊어버리는 가정입니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면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했을 때 이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실수하면 복음을 체험하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아빠가 용서를 해주어야 자녀는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그렇게 덮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 많은 아버지 재산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가슴에 딱 껴안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막 자랑합니다. 수치감을 다 덮어주려고 아버지가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온전히 받아주었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가족은 존재 자체가 걸작품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 그들의 성품은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녀, 그 배우자를 두고서 천하보다도 귀한 내 자녀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자녀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시각이 이게 잘못되어 있죠. 이것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속에서도요 서로 비교합니다.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랬느냐, 너는 왜 누나는 12시까지 공부 편안하게 하는데 왜 너는 잠만 자느냐 막 비교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셀 예배를 들으러 갔다가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와, 그 집 남편 능력이 있더라. 그 집 남편 능력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남편이 셀 예배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안에는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하고 몸매도 20대처럼 돼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의 아내가 뭐라고 막 소리치고 싶은지 아세요? 그 여자랑 살아! 그 여자랑 살라고. 그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집에 아내가 음식을 잘하면 그게 뭐 어땠어요? 내 아내가 최고인데요. 내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 맛있게 먹으면 그곳에 가득 충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비록 뚱뚱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 좀 빼면 좋기는 좋겠지만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랑 못하는 아이랑 비교하면요, 그 아이 영혼 죽이는 겁니다. 사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공부에 대한 생각 더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그래서 공부 못했다고 모멸감 주지 마십시오. 공부를 가지고 아이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면 그 아이가 좋은 대학교는 갈지 모르지만 아이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을 하게 만들고 그가 결혼을 하면 그 아내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죠. 회초리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인정은 해주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어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은 그 자체로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내가 늘 예뻐야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깥에 나와 있는 예쁘게 꾸미고 있는 아내들은요, 다 위장한 겁니다. 치장한 겁니다. 그 긁어내 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아내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야 그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멘한 가정에 복이 있을 겁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거는요, 흑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데 근무직직한 텐트를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장막처럼 근무직직할지라도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솔로몬의 휘장, 휘황찬란한 휘장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자아상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가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네가 죄인이다 그랬죠.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네 얼굴을 보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이. 눈 좀 뜨십시오.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잘 크게 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은 적으나 저는 멋집니다.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있고 나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비록 돈은 좀 못 벌어오지만은 내 아내, 비록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최고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리는 것,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리지 말고 한번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사실은 아파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덮어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내 아내의 모습 그대로가 걸작품이라는 것, 내 남편의 모습, 내 자녀의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걸작품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를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